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할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지금 했는데 오늘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주의 주인으로서 온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왕국 생활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은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깊이 알아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출발이 됐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어나가고 있는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순차가 있어요. 한 번에 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조금 맛만 보였다가 이 다음에 다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실 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고 화신이고 총체고 근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도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생각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럼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하고 그다음 구약의 여러 시편 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그 왕권적인 다스림을 늘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누누이 이사야 선지자도 많이 말했고 특히 시편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을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세상에 아직도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인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절대 다수의 인간들이 자의대로 여전히 불의와 죄악에 물들어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고 말한 이 성경의 주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슈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죠. 우리는 역사를 상당히 긴 안목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특정에서 또 어떤 다른 한 세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표출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여러 교훈들, 또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들,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갖는 성격이 무엇이고 특징이 어떤 것인지, 그 형태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를 저희들이 찾아야 할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하고 그 다음에 선교의 역사, 전 세계로 선교하는 그 선교의 활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나라의 그 왕권을 현출시키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살피면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신문 한 장을 보고서도 거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이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점철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의 문맥에서 이것이 조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절정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여러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왕국은 단계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지도 않고 또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데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뭐 통치한다는 말은 그냥 뭐 종말론적인 얘기에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3단계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뭐냐면 과거적인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서 확실하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예고하고 또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결정적인 역사의 한 이벤트예요. 그래서 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가르침과 사역으로 이것을 증시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했느냐 하면은 가장 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축기라는 사건들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일.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초자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주 심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기사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본문에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환자를 보고 환자가 병든 것을 뭐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의학적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도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에 일어난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악령이 사람을 미치기도 하고 정신질환을 일으켜서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가련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귀신의 능력보다 더 강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지 않으면 귀신 때문에 생긴 질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내쫓으신 그분이 예수님이 귀신 악령들보다 세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런 축기를 목격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아 당신이 귀신 쫓아낸 거는 그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 있는데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당신이 등에 업고서 치유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기를,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귀신의 왕이 어떻게 자기 귀신들을 내쫓을 수가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의 영토, 악령,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것을 훼파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지금까지 장악했던 사탄의 왕국이 밀려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지를 상실하고서.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현장에서 치유가 된다는 것은 어둠의 왕국이 힘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어둠의 세력과 그 왕국을 압도한다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 거라사 사람들의 그 지역에 있던 그 무덤사에서 살고 있던 광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 한 귀신들린 미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그 귀신들을 또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미쳤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러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아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사탄의 왕국을 파쇄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기적에는 이런 축기라든지 다른 치유의 기적들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말고도 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인데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 미친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침투해서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물러나고 그 귀신들의 악귀에 사로잡혔던 가련한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왔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또 귀머거리도 되고 말도 못하는 그 농아를 예수께서 또다시 치유하십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던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처럼 이 농아도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악령들은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뒤틀어서 입에서 거품이 나오게 하고 온몸을 나뒹굴고 부리든 부리진 분간하지 못하고 거기에 뛰어들게 하고 이런 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틀려진 인간의 그런 사탄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한 경련으로 죽은 것 같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일으키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사탄의 마수에 잡혀있던 인류가 해방됐다는 것이고 자유를 느끼게 됐다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됐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터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유사 종교 혹은 뭐 다원 종교 시대다 뭐 그런 말이 유행어처럼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다 뭐 종교는 같다든지 뭐 죽은 다음에 다 같은 곳에 간다든지 뭐 신의 이름이 다를 뿐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읽는 경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동조할 수 없을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구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와 능력의 왕국이 예수님에서 출범되었다는 것입니다. 악령들을 축출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에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축제를 할 때 그걸 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한 그 귀신들이 나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은 적이 없었어요. 사탄의 왕국이 파쇄되기 시작하였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사탄의 왕국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축제의 이벤트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입니다.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하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엉터리 생각들이 많고 기대하는 것이 비성경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깊이 있는 비유로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계자씨 비유입니다. 계자씨가 아주 작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라면은 새들이 와서 이렇게 머물 정도로 무성해집니다. 이 계자씨의 비유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그냥 엄청나게 큰 규모로 뭐 일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유명인사들 다 와가지고 뭐 내놓으라는 사람들 모여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세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작은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작다 그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에 어떤 메시아가 구원자가 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궁중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뭐 교육을 고등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대학교 가신 일이 없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 학위 없는 거 아십니까? 그냥 그 회당에 다니신 것 뿐이에요. 고작 해야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일종의 떠돌이 순회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 그냥 어두운 거죠.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이력서 내면 어디 취직되겠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났다. 출생지 어디냐면 구유다. 베들레헴 구유. 학교 어디 다니냐면 뭐 나사렛 회당이다. 그러고. 그 나사렛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 장소거든요. 어디서 주로 살았느냐. 갈릴리에서 살았다. 그것도 저 남쪽 유대에서 아주 멸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라는 사람들도 보면 멸시를 받던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었어요. 그 중에 뭐 로마에 붙어 산다 그래가지고 증오를 받던 그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만 천하실 뿐 아니라 죽음도 천했어요. 중범자에게만 내렸던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사망한 이후에 고작 12명으로 구성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근데 그 주된 활동 무대의 진원지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아주 후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랬습니다. 일개 나사렛 목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계자씨였어요. 하늘의 계자씨를 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구원의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달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달리게 하셨습니다. 사람 눈에는 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이 그런 식으로 세워지고 확정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각국에서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을 의식이 있는 교인들은 잘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계자씨 하나로서 많은 열매를 지금 온 세계에서 구석구석에서 맺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심히 부패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자씨 씨에서 맺어진 그 큰 나무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적인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다 믿고 있는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는 신약을 그래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유태인들마저도 복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상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많은 무리 중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확장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겨자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면서 자라고 있어요. 아주 미미하게 출발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온 세상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하고 있어요. 수적 증거와 함께 우리들의 영적 삶에도 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마디, 단 한마디의 복음 메시지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꿔놔요. 소수의 교인들이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새 생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의 그 작은 겨자씨 같이 그 미미할지라도 그 속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속에 들은 그 능력이 그 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내포됐기 때문에 그 작은 씨앗은 마귀를 내쫓는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의 작은 씨앗이 완고하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 씨앗의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의 왕권에 자신을 투항시키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힘차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송구하죠. 주님 앞에 서면은 황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처럼 큰 희생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다스림에 전적으로 잘 복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주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힘을 내야 됩니다. 작은 죄 한두 가지 뭐 때로는 큰 죄도 짓지만은 그 앞에서 교인들이 자주 꼬꾸라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하기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주께서 자신의 피로 너를 구속하지 않았는가. 십자가로 빨리 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에 빠지고 일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낙심케 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께로 빨리 다가가야 된다. 모든 왕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쉽게 갈 수 있어야 돼. 십자가에 가는 것은 미안하고 쑥스럽다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쑥스럽고 내가 약하고 내가 잘못이 많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십자가로 자주 가야죠.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시냐면 나의 온전하고 내가 보다 나은 내가 거룩한 그 장소에 그래서 나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생동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내 굳은 성격이 온유해집니다. 나이를 먹어서 온유해지는 거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마음이 약해져 어쩐지 그래서 내가 좀 옛날하고는 성질이 많이 죽었네 뭐 그런 수도 있겠지만은요. 나이 먹어도 뭐 온 것이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나쁜 버릇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에 노예가 돼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동하는 성령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면은 굳은 성격이 온유해져요. 악습이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그 악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해약해지고 붕괴된다는 것을 내가 실감할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에 또한 점차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주 예수를 메시아 왕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을 날로 변화시키면서 사실은 힘차게 전진하는 중이에요. 인류 역사의 열강과 제국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강대국들, 예를 들면 뭐 아시리아 제국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거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해지는 곳이 없다고 하던 그 대형 제국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도 무너졌고 자본주의 미국도 더 이상 초강대국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을 뭐 유지하기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이 선두를 달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뭐 예측하고 있어요. 뭐 어떤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든지 말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의 물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왕국은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흑암과 사망의 땅에 갇혀있는 하염없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고 나서 달라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그때나 지금은 꼭 마찬가지야. 10년 전이나 뭐 20년 전이나 한 40년 후에 만난데도 아유 그 망나니즘 그대로 하고 있더구만.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들어갔다면은 그 씨는 열매를 맺어요.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달라집니다. 부활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피어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그 생명을 체험을 하고 그 체험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또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실감하게 되고 또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무슨 증거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사탄의 방해다. 사탄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무슨 하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다 이미 사탄의 사상에 쏠려 있고 사탄의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해 있고 사탄의 왕권에 넘어간 자들에게 사탄이 와서 역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권 아래 내려가서 무릎을 꿇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독특한 이벤트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렇게 해서 부족하나마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아무런 방해가 없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 하나님 축복하셨다, 형통한다,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언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다 읽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진짜 복음이 선포됐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많은 마귀들이 달려들었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실 때 거기 또 사탄의 지구가 거기 있었어요. 앞자에 있어서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 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너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 예, 그런 식의 시험이 얼마든지 오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이 끝없이 옵니다. 전에는 유혹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은 겨자씨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주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패전장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패전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여력을 다해서 겨자씨의 성장을 막으려고 그 가지에 안식하려는 새들을 쫓아내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믿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그럴수록 우리들은 메시아 왕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분의 승리를 믿으면서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의 그 실체를 잘 깨닫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에 대항하는 능력이 없고 그것을 연마하는 어떤 훈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매번 사탄이 와서 너무 쉽게 꼬꾸라뜨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너무나 허약해요. 그저 작은 일에도 가슴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힘들어하고 주여주여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질서를 파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도록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왕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속의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생에 대한 사랑, 그 모든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뒤에 나 겸손히 따라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품고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마침내 가시적인 왕국이 될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하기를 하나님 왕국은 비가시적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 그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혹은 개선 장군처럼 막 그냥 향렬을 하고 그냥 휘황찬란하게 번데기면서 기치를 들고 막 이렇게 컬러풀하게 거창한 행렬과 의식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혹은 뭐 혁명가처럼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인 대변혁을 폭력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 환경이나 구조적인 변화는 일으킬지라도 인간의 마음속과 죄의 문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겸손한 왕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지막 단계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도 이 가짜 엉터리 종말론이 많아서 무슨 뭐 이름들 뭐 다 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교회사적으로 항상 있었습니다. 날짜까지 정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주 식상해서 오는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 아예 예수님의 재림이 뭐 있지도 않을 것처럼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세요. 엉터리 종말론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거든요. 그 재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완성의 때를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절대적인 메시아 왕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적대 세력이 완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해요. 사력을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막으려고 온갖 관계를 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충만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밀어내고 세계 각곳에서 사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드러나고 왕 자신이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셨다 뭐 휴거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로 내려오세요. 계속해서 내려오세요. 이 땅으로 오십니다. 이 땅이 갱신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의 왕 되신가 그때 그 영광과 그의 위엄과 그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믿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 능력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아니고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때입니다. 제2의 기회가 없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도 기회가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아직은 은혜의 시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봐요. 불빛을 조금이라도 보고 그 문으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또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의 눈을 굳게 감고 메시아 눈을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궁극적인 낙관이 뭐냐면 메시아의 때가 메시아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영광이 아주 풀 글로리로 드러날 때가 온다고 해요. 온 우주에 가득 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마지막 피날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중에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하박국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인류 역사는 외형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통치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지막 단계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완성을 향해서 전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확실하게 도착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영혼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고 있어요. 날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사망과 정죄와 사탄의 왕국으로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지금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다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그 심령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아이디어도 전혀 없고 그냥 피상적인 지식만 있고 성경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래서 세월만 지나고 뭐 그런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한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부정적인 현실 세계에서 긍정적인 미래의 전망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새로워질 것을 이렇게 아주 확신하기 때문에 피동적이거나 도피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아무래도 아무리 교회가 썩었다 할지라도 죄와 죽음이 없는 완전한 사랑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것을 알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왕권적인 다스림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